16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6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축 헌금 100만원 이렇게 드린 분이 있습니다. 라혜린, 라형석. 형석 형제는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라혜린, 라형석 자매. 남매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번에 라혜린 자매가 우리 전정수 군사님 손녀죠. 우리 장례 집사님 따님인데요. 기억 맞는지 모르겠어요. 덕원 고등학교에 이번에 전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손만 한번. 예, 어머니 계셨나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 2층에 계시군요. 예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려서 고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알러니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치과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죄송합니다. 땀쓴 안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답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0년 전의 술로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성도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만 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돌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특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하신 말씀이죠. 다른 성경들은 모두가 다 당대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들의 문학적인 능력, 그리고 지식, 삶의 모든 영역에 수준증을 이용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누가 이 말씀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문체가 달라집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만 기록을 했죠. 그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쓴 헬라어는 해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평소에 사용을 하던 언어, 그 언어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사용하던 그 언어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잘 익혀진 조기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조기를 맛을 보니까 약간 짠맛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맛을 보시더니 야, 조기가 짭조름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을 짭조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짭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헬라를 해석을 해나갈 때에 짭조름이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문학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논문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짭조름이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바울은 간이 잘 되어서 밥과 함께 먹기에 참 좋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오류는 없지만은 표현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십계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실 때에는 내가 기록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직접 기록했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시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두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야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누가 있죠? 사탄이죠. 이 사탄을 네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곁에 두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직접 기록을 하셔서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한 50일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대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되는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각종 다양한 이방 신들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더불어서 노예들도 함께 섬겼죠. 그래서 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곁에는 항상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죠. 이 우상들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이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보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이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막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왔지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50일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정도 있다가 내려왔죠.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정당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 그랬죠.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네 입에서 악한 것들은 부르지도 말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두지 말라 곁에 두지도 말라 섬기는 것은 그 뒤의 일이고 두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고 농담으로라도 함께 두지 말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은요 이들과 다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매우 익숙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상이 곁에 있는 것에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불기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길 날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지 이방신, 우상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을 맨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서 텐트를 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텐트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항상 텐트 한 중앙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성막이 있었죠. 성막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이 되어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을 때에 그 험난했던 광야길을 보라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렇게 인도해오지 않았니? 앞으로도 이렇게 나만을 옆에 두고 살아라. 네 옆에 우상은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5장 2, 3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와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우상을 깨쳐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세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이것은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상을 애굽에서들 가까이 하고 좀 부모님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안 맞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이 기록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계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어쩐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내게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광야 40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손으로 기록을 하셔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한 우리들에게 굳이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신의 손으로 쓰셔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퀴벌레 이야기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를 네 옆에 두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바퀴벌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부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충망을 치고 아주 조심할 겁니다. 저는 서울에 살 때 바퀴벌레, 주먹만한 바퀴벌레, 그놈이 날아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색을 가지고 막 커졌습니다. 다, 사체를 다 깎아서 버렸습니다.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신경을 쓰고 막아내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죠? 두 번째 부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는 했지만은 집안에 구석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바퀴벌레들이 몇 마리 놀고 있어요. 뭐 이 정도야 괜찮지 라고 생각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집에 바퀴벌레 좀 걸어 다니면 어때? 그러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위에까지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사실 바퀴벌레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영적인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방 구석에 좀 걸어 다니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실에까지 점령을 내서 들어와 있어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이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은 내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파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교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고개를 살살 치밀고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장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 시간 이 자리에도 당당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도록 그렇게 하고 앉아있도록 하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기 앉아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앉아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흉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탄이 내 곁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허용을 한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 왕이 구축에 놓았던 우상 숭배하는 구조들을 다 없앴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죠.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산당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장 14절 말씀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아사 왕이지만은 실수한 것 하나 있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당, 그 작은 산당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교활함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옆에 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곁에 둔 것이거든요. 우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전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우상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쓰고 있죠. 쓰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수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수들이 가슴 라인 아스라니 허벅지 다 드러내놓고 춤추고 있죠. 이렇게 그 가수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대들의 우상이라 그러죠. 요즘에 아이돌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고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어놓고 우리는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고 우상을 말하고 있고 따라하고 있고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당연시하고 있죠. 사탄은 그렇게 자신을 숨기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눈에 사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근거하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가 원망하지 말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 세 가지는요, 사탄을 가까이 두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원망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는 것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 곁에 지금 사탄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음행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은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니야?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혼미해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 곁에 지금 사탄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켜서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 있는 성도는요, 눈에서 빛이 나오는 사람이고 절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는 이 말씀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못해 못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가게 될 거야. 나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권능이 임하고 세상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개 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공통된 흐름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복음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완전히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데요. 그 나라에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 숫자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가 되었죠.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가? 무엇인가? 로마 기독교를 보면요. 로마 기독교가 로마에 있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교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숫자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들을 옆에는 늘 하나님만을 두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만을 두고 우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움직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숫자는 적었지만은 로마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앞집에도 기독교인, 뒷집에도 옆집에도 너도 나도 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의 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놓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계속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기독교인은 3%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5%라고 자랑을 하죠. 3%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선구자들, 독립운동의 지도자들, 교육가, 복지가, 언론인,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죠. 제가 통진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용규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애국가는 찬송가였다라고 하는 그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국가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찬송가였습니다. 찬미가, 윤치호 씨가 육출한 찬미가 1905년도에 첫판 나왔는데요. 14장에 보면은 이 애국가가, 당시에는 애국가가 아니었어요. 1948년도에 애국가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애국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찬미가 14장에 이 노래가 애국적인 찬양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부르던 노래를 1948년도에 애국가로 그렇게 채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 민족과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 부근에 가면은 제가 이 찬송 교회에서 한번 부르려고 그럽니다. 애국가, 이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애국적인 찬송가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이 애국가를 정말로 많이 불렀습니다.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옆에 두지 않았, 사탄을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옆에 두었었죠. 지금 기독교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기독교인들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 흐름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흐름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숫자는 적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교세가 확장되고 수가 늘어나면서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순결이고 순수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뭔가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분이시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속에 살짝 음란함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쯤이야. 보고 생각을 하는 이것쯤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의심을 살짝 집어넣어버리죠. 이런 것쯤이야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순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중에 살짝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정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군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원망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느냐 선줄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사탄이 자꾸만 내게 쳐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나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순결 순수 오로지 주님만을 내 곁에 두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교묘하고 교활한 우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엿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조심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유혹을 말합니다. 감당할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 아닙니다.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강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강할 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사탄의 유혹은요 음행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원망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냐고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자녀를 환경을 내게 주셨냐고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분명히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피할 길을 내가 내었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길로 나오라고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음행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것에 빠져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음행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빨리 피하십시오. 아, 이것은 하나님과 나사를 끊어버리는 그런 악한 것이다. 피하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시험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놈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물러가라고 원망하는 분위기에 형성이 되거든 슬며시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게 들어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